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1월 8일 주의날입니다. 첫 찬양은 미국 에드먼드 교회가 제공한 회중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부른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로 가사를 1절 2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찬양인지 모릅니다. 큰 바위에 우리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실 이것은 모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아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A wonderful Savior.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지어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로운 일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억울하게 온갖 헐뜯는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길 수 없다. 그처럼 등불을 켜서 항아리 안에 두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이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글자 하나, 점 하나 없어지지 않고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선생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옛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의회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 할 때에 내게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 가는 길에라도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내주어 너를 감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도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먹으면 그는 이미 그 여자와 더불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뽑아 던져버려라. 내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던져버려라. 내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죽게 한 맹세를 다 지켜라 라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신 발판이니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니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니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마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돌려대주어라. 누가 너를 고발하여 내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여라 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지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가나안에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십계명 돌판이 든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기르기도 했지만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바알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들을 괘씸하게 여기시어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200년 동안이나 되풀이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강해지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젊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여 몰래 추수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용감한 기드온이여,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오. 기드온이 깜짝 놀라자 천사는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오.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자 천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아요. 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보내시오. 천사의 말에 기드온은 1만 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1만 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먹도록 시키되 손바닥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시오. 이렇게 해서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기드온은 이들에게 항아리와 뿔피리를 들고 공격하게 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자 그 속에서 횃불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피리를 불며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놀라서 저희끼리 마구 찔러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만세! 기드온 만세! 수만 명이나 되던 미디안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때 바다 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성을 높이 쌓고 살았습니다. 힘이 강해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무렵 삼손이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오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나의 구주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성경 묵상 시리즈 태초에 아담과 이브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어 안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나에 관한 내용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나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나라는 이름에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었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아셀지파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셀지파는 오래전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북방 이스라엘의 다른 아홉 지파와 합류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아셀 지파의 후손인 안나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하나님 안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누가복음 2장 37절을 보면 안나가 항상 성전에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나가 실제로 성전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에는 성전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 그런 일은 못하지만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신실한 여종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안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의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을 찬양한 듯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안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이제 그 메시아를 보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안나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홀로 남았지만 그로부터 60년이 넘도록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안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나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여인, 그가 바로 안나입니다. 나약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나의 삶과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없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없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의 갈릴리,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도의 사역의 시작이면서 어둠의 역사에 드디어 빛이 발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은 바른 소리를 하다가 그 때문에 투옥되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단순한 소리가 아닌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광명이 암흑의 세상에 정오의 빛같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야말로 생명을 잃고 영혼의 눈멀어 버린 인류에게 소망을 끼치는 광명한 빛이십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선입견은 항상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도의 생애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브나움에서 사시고 예루살렘에서 꽃다운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마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4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고 본다는 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란 것도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시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2장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나중 13장 53절에서 58절이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시는 것을 보시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훌륭한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거절해버리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한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알고 있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많은 부분을 복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대지에 내리는 비처럼 태양처럼 풍성하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고 거절한 자에게 내리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자에게 손해가 될 뿐입니다. 거절한다고 은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모자람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고 받는 은혜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교훈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형벌이 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교훈과 표적으로 복주셨지만 의외로 주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경계도 들어야 합니다. 진리는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리를 따라 사느냐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류는 미래가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존재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어떤 직업을 가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분주함과 한가함이 다 무료하고 의미가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로 빛을 필요로 하는 미래가 어둡기만 한 흑암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기도를 알기 전 과거의 우리 모두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이 상태를 묘사하여 이르기를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만 가득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원치 않게 사탄의 지배하에 범죄하며 고통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극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의 생명을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평화의 왕으로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때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무너뜨리시는 모습 자체가 진정한 소망과 기쁨의 빛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광명의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먼저 선택하신 우리들을 통해서 이 광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우리는 앞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난 세례 요한의 첫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는 말씀은 회개의 요청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달게 들을 사람은 많지 않고 이 회개의 요청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은 그렇습니다. 회개 요청은 듣기는 거북해도 듣고 응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으로 죄인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지만 회개를 당부하십니다. 이 요청에 응한 사람들만이 오늘 주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과거의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절망과 비극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철저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나의 희생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다오 라고 회개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여 안수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전부터 사마리아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던 마술쟁이 시몬이란 사람이 돈을 많이 사도들에게 주면서 자신에게도 같은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돈 주고 사서 자신의 명예를 계속 유지하려는 시몬의 생각을 악하다고 회개할 이유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고 그런 세상에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관습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는 우리 사람의 의지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회개도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행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빛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 죄악과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이 시작이고 이 빛은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먼저 빛을 받은 우리들이 넓혀가야만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복음은 언제나 회개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망합니다. 주님은 다만 과거 세상에서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서 죄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역할하기를 우리에게 소원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와 빛의 사람들로 생명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가 다 죄로 인하여 어둠에 붙잡히고 참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제는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자들마다 그 빛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선 생각이나 판단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요청이 주님 앞에 모든 과거의 죄의 삶을 회개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예수 기도를 따라가는 변화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할 때는 그 말씀이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장과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근처의 쿰란에서 발굴된 구약 사본을 보면 문단 구분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처럼 장과 절을 표기한 것은 아니지만 앞의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행을 바꾸어 쓴 문단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본문을 이 문단보다는 더 큰 단위인 452개의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문단을 영어로 paragraph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큰 단위인 세다림은 단원에 해당하는 섹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모세 오경인 토라를 3년에 다 읽을 수 있도록 매주 읽을 분량을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세다림은 단원에 해당하는 영어 섹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세다림은 원래 순서나 차례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각 장을 숫자로 표기하기 시작한 때는 16세기경입니다. 오늘날 성경 66권은 총 118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총 1188장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단 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2절,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둘째, 성경에서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편 118편을 포함해 그 이전에 594장이 있고 그 이후에 594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1118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은 시편 118편입니다. 넷째, 이와 같은 장과 절 구분을 통해 살펴볼 때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절은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을 숫자로만 표기한다면 1188, 신기하게도 성경의 총 장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시편 118편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중심일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 때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성경 한 중심에 위치한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두 구절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